우리 다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굴복시키고 참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집중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휴가 길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좀 영적으로는 이게 이제 리듬이 깨지면서 조금 또 이렇게 긴장이 조금 또 이렇게 늦춰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생각이 자꾸 친정집과 또 놀러 갔던 곳과 뭐 방문했던 곳과 이런 곳에서 저희 마음과 생각이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고 몸은 돌아왔는데 생각은 안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시간만큼은 제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아홉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르단 강가에 두 사람의 침례자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침례에 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못 마치긴 했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리듬이 조금 깨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새로운 그 내용으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자 요한 이 사람은 자신의 임무에 정말 너무나도 철저했던 그러한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토록 충직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확보하셨다는 것 이건 얼마나 참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일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사실 이거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 때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사시면서 나는 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인생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곧 등장하실 그 왕을 위해서 왕좌를 비워놓고는 사람들에게 왕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게 요한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짧은 삶을 살고 그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왕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압축적으로 압축되게 그렇게 묘사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유독 양 얘기가 많습니다. 양, 여러분 양띠 있으시죠? 67년생들이 아마 양띠실 거예요. 양 얘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양을 표현할 때 영어에서 이제 일반적인 양은 sheep 이렇게 또 어린 양은 lam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lamb도 한 188회 정도 등장하고 sheep도 한 188회 정도 등장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비슷한 또래의 이 청년, 둘 다 지금 30세쯤 된 거죠. 이 청년을 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분은 양이시다. 이분이 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양이시다. 양은 양인데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귀에 익숙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침례자 요한이 딱 두 번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한 것은 침례자 요한만 얘기했어요. 딱 두 번.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떤 분이냐? 세상의 죄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소개하는데 양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는 건 대단히 독특한 일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특별히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청년 시절 자라나면서 구약 성경을 대단히 심도 있게 그렇게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어떤 정체성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요한에게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해 놓은 그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이 대표적인 메시아에 관한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7절에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러한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사야의 이러한 글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쉽게 이해가 가는 구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의 사도행전의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렇게 다가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병거에 앉아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성경 구절들을 해석해 줄 때 그 내시가 얘기하는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7절.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쭉 나가는 이 구절을 보고 그 내시는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빌립이 이제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그 메시아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관한 구절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 뭐 아무나 이렇게 막 해서 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 구절을 지금 이제 떠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생각할 때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계속해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대언들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연구했을 때 바로 이분은 양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양으로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것이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아는 메시아는 모든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고 도살당하는 그런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통치하는 메시아, 영광받는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요한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도살당하는 양의 그 이미지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이라는 짐승은 일반적으로 이게 흰 털, 하얀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을 보면서 어우 포악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분 있습니까? 양이 조금 신경질적인 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양을 보면서 무슨 하이에나 보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수한 이미지가 있어요. 양은 공격적이지 않고 이렇게 소심합니다. 겁이 많아요. 육식동물이 아니고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온순하고 어떤 희생적인 그런 이미지가 양에게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새끼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아무런 정말 죄도 없는 정말 너무너무 깨끗한 무흠한 그런 어떤 존재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짐승의 새끼는 다 예쁘잖아요. 우리 아이, 인간의 새끼도 예쁘죠. 예, 우리 아까 아이들 나왔을 때 어릴수록 예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다고 조금 큰 아이들이 밉단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다 예뻐요. 다 예쁜데 그 어릴 때의 모습은 더 예뻐요. 짐승도 똑같죠. 그런데 양, 일반적인 양의 이미지가 그렇게 아주 정말 순수하고 이렇게 무흠한 그런 이미지인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그 이렇게 새끼 양을 생각해 보면 그건 참 정말 정말 깨끗한 어떤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양이라는 짐승을 만드실 때 애초에 그런 어떤 생각을 두고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그 양이라는 짐승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좀 믿습니다. 모세 율법하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그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으로서 양을 지정하셨습니다. 물론 소나 송아지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또 비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어떤 희생 헌물의 대표적인 짐승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이제 여러 희생 헌물 뭐 이제 번제 이제 음식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죄 헌물 속죄 헌물에 다 들어가지만 이 양을 특별히 언제 또 드렸냐면 매일 드렸어요. 매일. 이 양을 매일 드렸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38절에 보면. 그래서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라. 그러니까 날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 이 성막에서 1년 된 그 어린 양을 날마다 두 마리씩 꼬박꼬박 드린 거예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제 의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 할 때 그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릴 때 그 저녁에 드리는 그 타이밍에 딱 맞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 율법하에서의 이 양,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줘야 되는 어떤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이 양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모면하는 데 필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모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제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던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내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그 집에 문에 바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양이라는 건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기 2500년 전에도 이 양은 중요했어요. 모세가 BC 한 1500년대, 1450년, 뭐, BC 1500년대 사람이라 치면, 그 이전에 한 2500년 더 거슬러 와서, 이제 그 아담의 직계 자손인 아벨에게 있어서도 이 양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양은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함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벨이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냐면, 가장 가깝게는 이사야 대언자가, 근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에 관한 바로 그 구절, 모든 사람의,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 모두의,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법을 담당하고 도살당하는 그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모세 율법하에서 죄를 위해서 희생헌물로 드려진 그 양을 떠올리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앞서서 유월절 명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드렸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라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은 아담의 아들 아벨, 이 아벨에 이르기까지 아벨이 바친 그 양을 주목하라는, 양을 떠올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리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렇게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읽고 지나가서 잘 이 느낌을 잘 모르지만,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뭐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30대라고 하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의 어떤 이 꽃을 피우는 나이예요. 그렇잖아요. 30대 가장 이 왕성한 어떤 이 청년의 어떤 힘을 이렇게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때가 30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창 30대 청년을 두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죽기 위해 태어난 재물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재물을 봐라.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재물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영광받는 메시아, 통치하는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침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통치에 앞서서 고난받으시는 그 메시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요한이야말로, 침례자 요한이야말로 당대에 가장 분별력 있는 신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뭐 수많은 그런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 뭐 지금으로 치면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헛다리를 짚고 있을 때 요한은 정확하게 영광에 앞서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보십시다.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고 간다고 표현하나 제거한다고 표현하나 결국은 어떤 보여주려는 바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설명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제거한다는 이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를 같이 볼 때 이것이 좀 더 선명한 표현이다, 명확한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어떤 한 짐승 이렇게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졸립죠? 예. 이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의 속죄염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일곱 개의 명절이 있었는데 일곱 개의 명절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의 1년치 죄가 상징적으로 다 이렇게 해결되는 날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그것을 드릴 때 대제사장이 온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끝나면 1년치의 죄가 이렇게 다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의 죄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희생 헌물을 두 번을 드리는데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단 한 차례 성막에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를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그날에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라고 치면 364일은 지성소가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깜깜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하는 그 의식 중에서 지금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속죄 염소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이제 두 마리를 뽑아서 한 마리는 헌물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된 것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양을 데리고 한 사람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멀리 광야에 가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걸 놓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살아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를 안고 있는 그 염소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떠났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어떤 지고 가는 어떤 속죄 염소와 같은 이미지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 볼 땐 테이크 어웨이 한다는 그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NIV나 ASV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테이크 어웨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글 성경이 그것을 이제 지고 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속죄 염소의 이미지만 이렇게 이제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똑같이 이 테이크 어웨이를 제거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줘야만 다른 성경들과 이렇게 짝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보시면 지금 이 히브리서가 참 대단히 흥미로운 책이고 이게 아주 이 구속의 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책인데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것을 여기도 이제 이 4절의 그 영어 표현이 take away라는 표현을 쓴 건데 영어 표현으로는요. 만약에 여기도 아까 그 이 요한복음에서처럼 지고 간다는 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지고 감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단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려는 말을 명확하게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유추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이끌어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절과 맞춰볼 때 이것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 하에서는 짐승의 희생제사가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죄가 용서되는 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이건 대단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거기 문맥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5절부터 6절부터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긍휼을 주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죄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지 않았을 때는 뭐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냥 넘어가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넘어가는 말이에요.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신대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넘어가자. 이러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로 구약의 이 죄 용서의 개념과 신약의 죄 용서의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 구절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죄 용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짐승 희생 제사에 의해서, 짐승 희생 헌물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었어요. 죄가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죄 용서 개념은 죄가 용서되지만 제거되지는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하늘에서부터 눈이 하루 종일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하얘집니다. 하얘졌어요. 그러나 그 아래 쓰레기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죄 용서라는 것은 유한한 값을 지닌 그 짐승 희생 헌물의 피값에 의해서 그 죄가 덮여지고 또 덮여지고 덮여지고 다시 덮여지고 덮여지고 다시 덮여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마다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매일도 드리지만 1년에 대표해서 대속죄일에도 드리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드리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는 어떤 임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야 되는 드러나면 또 덮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그러나 그게 용서는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용서해 주신 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죄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이 되었을 때 신약의 죄사함의 개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죄가 근원적으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제거됐을 때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가 제거됐을 때는 이거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돌아가 보셨을 때 히브리서 10장에서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보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지고 가지 못하며가 아니라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희생헌물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서서 섬기면서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렸지만 결코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용서는 되는데 제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의 모든 이 그림자의 이 어떤 그림자나 모형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이젠 제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한 생명값을 지닌 자신의 그 피값, 자신의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한 번에 이 모든 일을 다 끝내주셨습니다. 끝내주실 때 모든 사람의,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그 죄값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시방편으로 죄들이 제거되지는 않은 채 이렇게 덮였는데 돈으로 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자만 갚았다.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는데 불어나는 이자만 이렇게 이제 근근히 갚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완전하게 싹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점상 언제 완전해지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천년, 1500년 전부터 이렇게 모세 율법하에서 살다가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되고 덮이고 그러다가 이제 살다가 죽었지만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런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죄들이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침례자 요한은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인 거예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압축된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대단히 정말 놀라운 타이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수많은 예수님의 타이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타이틀 너무 귀하고 참 값진 그런 타이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타이틀을 예수님은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 명예 타이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 영원전에 생성되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타이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이 계실 때 B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지금 아들이라는 타이틀이고 그 개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 양이라는 그 타이틀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그냥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타이틀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이 표현을 저도 완전히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는 이 시간에 어떤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어떤 아담의 범죄 사건을 지금 초월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이미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가지고 가실 타이틀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이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더더욱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거기에다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신학적으로 완벽한 표현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자에서 그 의롭다 할 때 그 의자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죠? 양자에다가 밑에다가 그 나아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양 아래 내가 있는 그 모습이 의롭다 이렇게 righteous하다 하는 것을 묘사하는 한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성경의 내용과 이 한자가 대단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겹친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걸 연구해서 책으로 써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그 글들에 보면 더 많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가 지금 이 의자입니다. 의. 인간은 양 아래에 있을 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린 양 아래에 있을 때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래에 있을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그때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쾌하게 한 글자로 한 문자로 이 성경의 교리를 묘사할 수 있는 것도 드문 것 같아요. 얼마나 적절한 이런 표기입니까? 요한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봐라! 봐라! 좀 봐! 뭘 보라는 거죠? 좀 봐! 해놓고 어디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날 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분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날 좀 봐줘. 아, 날 좀 봐줘.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나 이런 차 타고 다닌다니까? 나 이런 아파트 살아? 타워 팰리스.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1급 공무원이야? 뭐 이런 거. 나 40 패스한 사람이야. 나를 좀 봐줘, 나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봐라, 이분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삶이 좀 교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교정이 되어서 나가 아니라 이분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 어린 양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죄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을 봐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런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47장을 같이 하십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247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달렸다. 너와 나를 위해 고베 피를 십자가 위 쏟았다. 너 듣는가 저 외침을 엘릴라마 사박다니 거기 주가 죽으신 거 보라 십자가 보라 주의 두 팔 넓게 펴고 십자가 달렸다. 흐르는 저 붉은 피를 보라 십자가 태양도 그 빛 잃고서 하늘도 어둠 덮였다. 영광 중에 승리한 곳 보라 십자가 저 언덕 위에 내 주께서 십자가 달렸다. 나를 위해 쓴 잔 마셨도다. 십자가 십자가 바위 터지며 외쳤다. 내 죄를 대속했다고 주가 고난당하신 거 보라. 십자가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주가 승리했네.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 숨을 거두신 고 보라. 십자가 십자가 보라 하늘 위로 오르셨다. 왕좌에 앉았다. 가장 높은 하늘 초소 위에 왕좌에 앉았다. 영원토록 찬송하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존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 주님, 침례자 요한이 모든 사람의 그 시선을 모아서 집중시키고자 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저희 자신이 평생 집중하기 원하고 또한 저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고, 내가 아니라 너 자신도 아니라 이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분을 보라고, 너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모으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